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깊이 알고 나오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어둠을 헤매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의 상태는 인간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하등의 잘못된 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에덴 동산이 만약 주어진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그냥 어떤 순간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물론 에덴 동산이 좋죠 이렇게 그 대답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내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다 그럴 때 그건 분명히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에덴 동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 그러간 모습이 생각나던 것이 에덴 동산이죠.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들에서는 호랑이 사자 토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러간 그 모습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간 그 모습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에덴 동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무슨 맨션 아파트가 있습니까? 뭐 영화관이 있습니까? 오락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동물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에덴 동산이 좋다. 그건 이유가 분명히 그러한 어떤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 그것이 좋다 이런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돈도 없고 그런 좋은 집도 없고 무슨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도 에덴 동산이 내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에덴 동산에 좋은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돈 없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에덴은 좋은 집이 없다. 예, 좋은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부터 이미 돈 없어도 좋습니다.
뭐 좋은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가용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나와야만이 아 진짜 저 사람의 에덴논을 좋아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말은 에덴이 좋다고 해놓고는 난 돈을 쓰면 못살아 집을 쓰면 못살아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에덴동산 보내줘도 못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서부터 이것 없으면 못살아 이것 없으면 못살아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런 것이 없는 에덴동산에 보내줘도 못살아요. 그런 에덴동산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돈 말고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이 땅 내가 참 못 살 것 같고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좋아한다, 에덴 좋아한다, 이건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말한 대로 에덴 동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좋아하고 돈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에덴다도 못 삽니다. 왜? 거긴 돈이 없으니까.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이 있어야 살 것 같은 그런 사람 역시 에덴 가서 못 살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제가 전에 천국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왜 좋은가? 무엇 때문에 천국이 좋냐? 저는 그걸 가지고 죄가 없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천국이 무슨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뭐 길이 다이아몬드에 금으로 쫙 깔려있다 그 뭐 보소로 가득 차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고 천국은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라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 보석 나는 안 좋아, 돈 안 좋아, 돈 없어도 괜찮아, 좋은 집 없어도 괜찮아, 뭐 이런 삶이 살아가지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게 진짜 죄 없는 천국을 좋아하는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천국은 아무것도 없어 죄 없다는 거. 이것 하나 가지고 천국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이 좋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든지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살맛을 조금씩 잃어가 버린다면은 결국에 천국이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제가 저를 돌아볼 때에 죄 없는 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뭔가 한구석에서 돈에 대한 끈앞을 놓지 못하고 돈을 좋아한 또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그때 저는 아하 이게 바로 탐심이구나 하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탐심이 뭐냐면요.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입니다.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거. 그걸 가지고 탐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산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탐심 있는 게 아니에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 더 가지고 싶어하는 거, 이게 탐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만 원밖에 없는 가난뱅이가 10만 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 이것도 역시 같은 탐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상외로 탐심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샀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피아노를 들여놓는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아이가 다른 집에 아이가 피아노를 산 것을 보고 나도 사달라고 졸라대가지고 사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고 싶어 또 사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탐심이냐면은 별 필요도 없는데 필요도 없는데 그 피아노를 샀다. 이게 탐심이 아니고 요즘 세상에 피아노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바로 탐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라면은 피아노 정도는 있어야만이 내가 체면 안 구기는 것 아니냐 이게 탐심이에요. 돈 있으면은 고급차 사고 얼마 좋은 집 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를 살 때에도 적어도 나 정도라면은 이 정도 차는 굴려야지 이런 생각이라면은 그게 탐심이란 말이죠. 적어도 나 정도라면은 집안 평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 바로 탐심이에요.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20평짜리를 살아 이게 뭐냐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 때 그걸 가지고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요 에덴 동산 보내줘도 천국에 보내줘도 이 사람들은 아파트 없다고 불평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로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당장 천국을 보내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해야 될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더 갖고 싶어하는 탐심을 가득 안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체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만 가지고 부족해서 못 살겠다. 이런 탐심 가운데에서 우상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천국도 무슨 맨션 아파트가 있는 그런 천국을 상상하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북한 선교하고 북한 쌀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탐심을 내가 가득 안은 채 세상을 살고 있는 내 실체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까지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목사님 저는 제가 죄 있는 걸 아는데요. 죄 있는 걸 알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근데 사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사실 죄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느낌 가지고 그냥 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뭐냐, 이걸 모릅니다. 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할 뿐이지 예수님의 의를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더러운 것들이더라는 거 이걸 깨달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죄인임을 알고 성교와 구제합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아무리 구제하고 성교를 하고 북한에 쌀 보내기 같은 그런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몽땅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인정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나는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이더라는 거. 만약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이었다는 그 실질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자기의 탐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뭘 하냐면 나는 내가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을 알았다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부지하고 쌀 보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 안에 탐심을 알았다면 탐심은 곧 우상이고 그건 사망인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사망의 실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그 사람이 부지하고 성결하자고 나서겠냐 그 말입니다. 진짜 자기의 사망의 모습을 발견한 그런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 속에 사망의 실체를 발견한 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를 자꾸 회개한 건 당연한데, 회개했으니까 뭔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뭔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이리 생각하는 거. 이게 오해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되기 위해 회개하잖아요. 신자되기 위해서. 뭔가 복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라고 하는 건 뭘 하기 위해서 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게 회개예요. 내 부족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인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를 하면은 죄인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이제는 벗어난 걸로 알아요. 근데 죄인 된 걸 알고 회개를 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족을 알게 하고 그 부족함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항상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용서하심이 아니면 날 살 수 없는 자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용서가 별 인기 없는 그런 종목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용서가 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그저 천국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모이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살인사건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범인을 몰라요. 도대체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냥 그런 살인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경우에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거기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내용도 뭐냐면 역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은혜의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오늘 법문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수사를 해보다가 범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미해결 사건으로 덮어버립니다. 범인 알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은 너 범인 돼가지고 범인 대신 네가 죄를 해결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다릅니다. 범인을 알지 못하면 뭔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그 대신 죄를 해결해 가라.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살인사건은 그냥 사람 죽인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살인사건을 통해가지고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특수한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본문의 원민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원민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을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각 성까지 거리를 재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에 거리를 재가지고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 그 가까운 성을 골라가지고 살인사건에 대한 해결자로 내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범인 잡는 게 그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분명히 너희들 속에 범인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범인은 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까운 성에 있다고 무조건 범인이 있다고 단정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너희가 책임을 지고 그 죄를 갖다가 좀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범인을 찾아내서 그냥 벌을 주는 거 이게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범인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은 억울하게 흘린 피,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이게 가장 급선무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피에 대한 범인도 아니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은혜의 땅이 그랬습니다. 은혜의 땅. 우리가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피를 해결해야 한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 땅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진짜 복잡한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 얻게 한 땅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고 여호와가 주어 얻게 한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은혜의 땅이다. 그런 얘기죠.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은혜로 받았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는 것이다. 은혜만 높여라. 이것이 은혜의 땅에 사는 인간의 모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만 높이고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무지한 피 흘리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모르니까 덮어두자 이렇게 해버린다면 결국은 은혜의 땅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무지한 자의 억울한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알지 못하거든 너희 중에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 억울한 피에 대한 회개를 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 억울한 데 피가 흘린 그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무관심해 버린다면 이스라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다 이런 증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은혜에 무관심하고 살아가니까 은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그만 관심도 안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은혜를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사람의 반응을 보여요. 아니 저것은 은혜를 무너뜨린 그런 일이다고 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은혜에 관심 두고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범인 모른다 그래 해서 내가 사람 안 죽였다 그래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죄를 해결해라는 것이죠. 네가 죽이지 않아도 네가 나서가지고 무지한 피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해결을 함으로써 뭘 보여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을 정해가지고 그 성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요, 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아직 일도 안 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송아지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어디 가냐면은 성경 보면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힘치도 못한 골짜기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 가가지고 송아지 목을 꺾여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갈지도 않고 심지도 못한 그런 골짜기 데려가라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농사를 짓지 아니냐고 사람이 가지도 아니야 한적하고 하여튼 척박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건 틀림없단 말이죠. 그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송아지 목을 꺾어버려라. 다시 말해 송아지를 죽여라 이런 얘기죠. 결국 이 송아지는 알 수 없는 살인자 때문에 애매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6절 7절에 보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고 누가 살인한지 그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어떻게 하냐면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 무지한 피 흘린 이 죄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이걸 볼 때에 지금 송아지는 살인자를 대신해 죽었고 백성들은 그 살인사건에서 깨끗하다는 것, 이걸 손을 씻어가지고 맹세하도록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그냥 우린 살인 안 했습니다, 결백합니다 이런 주장으로만 이해하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죄를 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보지 못.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런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린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부리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들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 이걸 고백해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그런 땅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피 흘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피 흘린 죄가 사함을 얻고 저주가 거쳐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사제를 선언하고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기 위해서 5절 보니까 레위자손 제사장도 같이 불러오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그 살인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뭘 가르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인도 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죄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은 은혜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대속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의 장로들이 그 알 수 없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송아지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죄의 속량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뭘 무서워하냐면은 죄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 이외에서 우린 죄가 무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무시하는 피 흘리는 죄, 무서운 저주를 받는 그런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마음이 함께하고 있고 죄를 설랑해 주고 계시는 은혜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 여러분들 죄 용서 잘 아시잖아요. 아마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다 죄 용서 받았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죄 용서 받은 흔적이 뭡니까? 이걸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은 흔적, 그 흔적이 여러분께 과연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 흔적도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면서 뭐가 죄 용서 받은 건지 그 흔적이 모르면서 그냥 내 느낌만 가지고 내가 교회 나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하고 있으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단정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자기 진짜 자기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죄 용서가 주어진 흔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음을 안다면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 무슨 뭐 겉으로 표가 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 흔적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 용서 받은 사람의 흔적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걸 내가 기뻐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 분명히 자기 죄를 알 거예요. 죄도 모르면 죄 용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죄를 알기 때문에 죄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내 죄를 압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죄 용서를 나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죄 용서 받지 못한 상태 뭡니까? 심판이죠. 그 심판의 무서움을 내가 잘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내가 너무너무 절감을 하는데 그 저주를 너무 무서워서 절감을 하는데 그 저주에서 심판이나 끄집은 냈다 죄 용서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도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뭐 용서받는 기쁨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죄 용서받은 자의 흔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암송아지 목을 꺾을 정도로 죄에 대해 경멸을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을 하면서 나는 죄 용서 받네. 이건 그냥 자기 말이지. 그 죄 용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경멸이 나오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죄에 대한 무서움, 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무서움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죄를 봤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일 반응은요, 그냥 너 네 죄니까 네 지옥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건 네 죄고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것은 그건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아니까 죄전사를 쫓아가지고 멱살 잡고 왜 죄전하고 묵살 만들어, 그게 아닙니다. 죄를 경멸하는 것이지 죄인을 경멸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멸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미워할 것은 죄이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미워합니다. 죄인을 비난을 해요. 죄인을 경멸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잖아요. 죄인을 미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나를 의인의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경멸하게 됩니다. 뭐냐면 나는 잘했는데 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은 장로들이 송아지를 꺾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누가 사람 죽었노? 그놈 때문에 우리가 애매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알 수 없는 살인자량의 분통을 터뜨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우린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내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죄를 미워한다는 거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살고 있는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오늘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늘 흩어져 버리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내 죄가 예수 죽게 했다는 것, 이걸 마음에 담고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 용서를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럴 때에 교회에서 뭔가 어떤 죄가 보여진다면 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죄까지 내 죄를 여기고 대신 기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남의 죄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는 개개인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도 다 내 것이다. 군다고 뺏어간 게 아니고 제가 뺏어간 게 아니고 남의 죄도 내 거라 그 말, 내 책임이다 그런 얘기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보통 대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원망을 하고 그 사람을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교회가 한 일이거든요. 죄에 대해 미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런 입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비난해버린다면 그건 결국에는 판단입니다. 결국에 사람이나 비난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일으켰든지 간에 공동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말한 대로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8절에서와 같이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두지 마옵소서 이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 보통 보면은 빨리 문제 해결해가지고 교회를 안정시키자 이런 생각은 이건 잘못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문제 생겨 시끄러우면은 빨리 그 시끄러움을 잠재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조용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교회가. 근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죠. 문제 없는 교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일으킨 사람을 제재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교회에 문제를 갖다가 없애게 하는데 급기야 하더란 말입니다. 뭔가 문제를 통해가지고 그 문제까지 교회가 공동의 책임으로 안고서 이 죄를 우리 중에 머물러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은석교회는 뭐가 문제냐?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라, 이게. 뭐 다 거듭나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건지, 뒷꿈에 사는 건지, 뭐 알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조용한 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죄 용서받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교회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애타는 것, 이걸 배울 수가 있다면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은석교회를 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없고 조용한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머릿속에 은석교회 대해서 그래간 참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조용하고 말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면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고 환상에 불과해요. 만약 그런 마음까지 교회에 나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이런 불만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은석교회는 뭔가 좀 이 정도의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하는 것은 그 자존심입니다. 내가 목회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정도 돼야지, 이건 제자존심이에요. 제자존심, 환상이란 말입니다.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교회와 신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요, 죄에 대한 공동적인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의 탄식이에요. 이 탄식 속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죄가 발생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 대속을 아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 그런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보일 때 그것을 내 죄로 여기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애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이 죄를 머물러 두지 말아라,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죄가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임에 죄가 보여지는 거, 정말 주님 피로 모여진 그런 교회인데 그 모임에 은혜 원칙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죄가 보여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대안들에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당연하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도 고스란히 은혜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문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몽땅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은혜로만 모여야 될 그런 교회에서 죄가 보여지는 것, 이게 너무 마음 아프고 애가 타는 것이지, 뭔가 죄 지은 사람이 미워지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런 신자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교회에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은혜만 높이자. 바로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알고 죄 용서를 하는 신자의 흔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은 잘하면서도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마음에 두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심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우린 내 힘으로 사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마음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모든 관심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은혜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자로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높이게 주시옵소서. 형제의 죄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사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